전도서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1장에 보니까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일곱에게 또 여덟에게 몫을 줄지니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어떠하며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그것들 둘다 똑같이 좋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전반적으로 물질의 나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낚시를 하기 위해서 떡밥을 던져라. 뭐 이런 건가요? 숭어, 잉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겠네요.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붕어 밥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해 놓은, 먼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해석해 놓은 분들의 이제 생각에 의하면 이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그 해상무역과 관련된 어떤 상업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 두로나 시돈 같은 그런 페니키아 도시들과 이제 무역을 했는데 요게 이제 지중해, 보시면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인데 곡물들을 싣고 이제 먼 바다로 먼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무역을 위해서 곡물을 배에 싣고 떠나보내면 시간이 지나 이익을 얻고 돌아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우리는 이게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이 역사, 문화 이런 것과 연관시켜 공부한 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듯이 장기적인 투자 또 인내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이게 이제 선행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의미를 살펴보자면 지금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선한 행실, 나눔, 또 사랑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복으로 돌아온다. 이제 요 말을 이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말씀했지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에게 또는 여덟에게 몫을 주라. 이건 뭘까요? 일곱에게 또는 여덟에게 몫을 주라. 우리말에도 옛 일곱 명, 뭐 대여섯 명 이런 게 있듯이 이제 이 사람들 표현에게는 일곱에게 뭐뭐라고 여덟에게 뭐뭐 해라 뭐 이런 식이 네 사람에게 뭐뭐하고 다섯에게 뭐뭐 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자선을 베풀고 이제 투자와 준비를 좀 다양하게 하라는 뜻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재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는데, 근데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럼 구름, 비, 바람, 나무 이런 얘기는 왜 했냐? 구름, 비, 구름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고,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무가 어느 쪽으로든 쓰러지면 그냥 거기에 턱 하고 쓰러져서 그대로 그 방향으로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딴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에 대한 어떤 원리, 자연 법칙을 먼저 언급한 거죠. 자연이라는 게 이렇다. 자연 현상을 보면 이렇다.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로 땅에 내리고 나무가 어디로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 사실은 자연 법칙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인간이 이런 것들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무 조건만 따지고 이것저것 걱정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타이밍만 늘 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 이것만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큰 음성으로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만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것은 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뭔가 빛이 달콤하다. 빛이 달콤하다. 빛을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빛은 시각과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빛이 달콤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삶 또는 생명 이런 것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적인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겁다. 자, 이 말을 듣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뜰때 아니면 이 경인고속도로를 지날 때그 해지는 시간에 맞춰서 경인고속도로를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면은 딱 거의 정면으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평선쯤에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운전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때 이 성경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아, 해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라보게 되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겁다 하는 게 실제 태양을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것. 눈으로 해를 바라본다. 오늘 아침에도, 아, 해가 뜨는 것을 내가 볼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쁜 일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이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그러니까 인생이 길고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영원하진 않다. 그래서 어두운 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 그런 어두운 날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것이 다 헛되다. 이게 뭐냐?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고 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는 동안 어둠이 많기 때문에 이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울지니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뭐 여기 청년아 그러고 있지만 뭐 청년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모든 인생에게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뭐로 볼 거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그래 먹고 마시고 청년 때 노세노세 젊은오세 이제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심판에 있는 거죠. 심판.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 이것을 알고 이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제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오케이. 뭐 크게 어려운 그런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이걸 추구하라고 하시는데 허락하시는데 인생 너희가 기쁘게 살아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경계가 있는 거죠.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걸 추구할 것인가, 이 기쁨을 추구할 것인가는 경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은 짧고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것에 매달리면 결국 후회로 끝날 것이라는 거죠. 또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면 결국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되 경건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금욕주의를 요구하시나요? 금욕주의. 아닙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욕구 자체를 완전히 그 철저하게 그것을 나쁜 것으로 보면서 그것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도사가 하는 거, 수도원에 처박혀서 수도사들이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도덕적 책임, 영적 책임은 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여기 보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억하라.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앞에 뭐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이게 뭔 말을 하려는 건지 하는 게좀 파악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앞에 뭔가 이렇게 많은 게 붙어버리면 정작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뭔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장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영어가 좀더 쉽죠. 왜냐면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버려서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뭔가 부차적인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덧붙어가잖아요. 여기 영어 문장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그 앞부분에도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한 것이고 그 뒷부분 전체에도 기억하라는 말을 한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선포자 전도서의 저자, 선포자가 이제 이 전도서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정작 본인이 하고 싶었던 본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억하라가 단순히 뭔가를 회상하거나 떠올리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창조자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창조자를 존중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때의 기억하라는 의미는. 예.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되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 이후에 나오는 묘사들은 전부 그 늙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묘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늙은 시절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난의 날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과 반대되는 시절이고 이게 늙은 시절이죠. 여기서 이제 evil days 이렇게 돼 있는데 evil, evil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재난의 날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불행의 날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게 되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evil day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육체적으로 젊을 때는 자기의 창조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탐구해 보려는 열정도 가질 수가 있고 기회도 많은데,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할 뿐만 아니라 다 귀찮아지죠. 모든 게다 귀찮아지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식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좀 식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때 노인의 때는 여기 표현한 대로 이게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난의 날들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좀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조강지처 버리고 마음껏 여기저기 다니며 바람 피다가 병들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이제 그 조강지처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받아주게 되면, 참 받아줄지도 모르지만 받아주게 되면 사실 그 결혼이라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껍데기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둘 사이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젊은 시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짓고 싶은 대로 다 짓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가 기여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 됐을 때에 하나님 제가 두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오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받아주시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됐든 언제가 됐든 다 받아주시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거 알맹이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누릴 수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영적 전쟁터에서 그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었던 경험, 크고 작은 감사와 감격들, 자신의 창조주를 위해서, 참, 섬길 수 있는 어떤 섬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기 전에 딱 구원받고 죽었던 그 십자가상의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게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 아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그 계획,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티켓 티켓만 따서 천국 들어가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정말 자기의 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늦게 만나게 되면,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되면, 아유,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그런 케이스라고 제가 뭐 굳이 제 입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예. 제가 가끔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건 여러분이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좋은 걸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아유, 죽기 직전에. 일단은 그 전에 젊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죽기 직전에만 딱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기 직전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도 뭐, 귀한 건 귀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져요. 예. 이상하게 저 정도 연세가 되고 저 정도 저렇게 죽음이 임박하면 그러면 좀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싶은데 아니에요. 더 완고하고 더 완악하고 마음이 더 닫혀있고 이렇습니다. 예, 열정도 없고 귀찮아하고. 예,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람이 늙게 되었을 때의 특징들 이 이제 이렇게 열거되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이 헤드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헤드를 그러니까 늙어서의 그 날들, 내가 그 이 노년의 인생, 내가 이게 정말 싫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금 의역하자면 이제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문자적으로 봐도 빛을 감지하는 사람의 신체 기관인 눈의 시력을 잃는다는 표현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의미상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 빛이라고 하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정신적인 명료함이 흐릿해진다. 이렇게도 또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육체의 그 활력이 쇠퇴하고 감각 능력이 약해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전체를 다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해석하건 좋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나이가 들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온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먹구름, 그래서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은, 일반적으로, 시련,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련들이 한번 지나간 후에 또다시 시련이 몰려오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노년이라는 것이 마치 그 이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제 이 선포자가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에 구절들에서는 신체의 각 기관의 노화 과정을 이제 시적으로 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이제 허무한 존재인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을 이제 의미를 부여할 때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의 불가피한 현실 이렇게 또 이제 이름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집을 지키는 자 이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신체 기관들과 연관된 것들로 거의 대부분의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는 누굴까? 사람의 몸을 지금 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본 것인데 집을 지킨다. 뭐가 집을, 이 몸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팔과 손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쇠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손과 발을 떨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정 질병에 걸리게 되면 더욱더 심하게 손과 발을 떨지요. 그거 이제 젊을 때, 아주 어릴 때 젊을 때는 그런 게 안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그런 질병들도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떠는 이제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제 손과 팔을 이렇게 떠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린다.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제 몸을 숙여 절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때 이 강한 자들이라는 건 사람이 딱 서 있을 때에 사람을 이렇게 딱 지탱해 주는 것이 발이죠. 발과 이제 딱 꼿꼿하게 딱 서 있게 하는 것이 허리입니다. 이러한 허리와 다리 이런 것들이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린다. 몸을 숙여 절한다. 이렇게 노인이 되면 근육이 퇴화하고 무릎이나 허리 이런 데 관절염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맷돌 가는 자들이 적다. 그래서 그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적다는 표현이 이제 few인데 few 거의 없다는 거죠. 맷돌 가는 자들이 거의 없고 이제 그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 이 맷돌 가는 자들은 여러분 뭐 같으세요? 조금 유추하기가 이건 그래도 좀 쉽지 않나요? 예, 치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이가 빠져서 음식을 씹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특별히 고대에는 치과 치료를 그렇게 받기가 수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또 고대 사람들 치고 나이가 들어서 이가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다 썩고 또 약해져서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는, 그래서 음식물 씹기가 어려워지는,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요건 뭘 것 같으세요? 이것도 뭐, 유추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눈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안경을 껴야 되고 노안이 오고 또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거 생기고 그래서 이 시력이 이제 감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단순한 시력 저하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계획, 꿈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또 이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문자적으로는 시력에 관한 얘기고 조금 의미를 좀 더 부여하자면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 꿈, 계획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진다. 아까 맷돌은 치아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씹는 거 치아 이 씹는 소리가 이제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 이가 안 좋아지게 되니까 뭐 많이 빠지고 그나마 남아 있는 이로 이렇게 이제 씹으려고 해도 어떻게 씹는 소리가 당연히 오물오물오물 하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문들이 거리에서 닫힌다. 이 문은 좀 입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입, 이것을 문으로. 그래서 문들이 거리에서 닫힌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수가 적어지고, 이렇게 이제, 이도 이제 나빠졌기 때문에, 그, 이가 없으면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 또 사회와 이제 소통이 이제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고립, 때는 그러한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소리에 일어난다. 젊을 때에 새소리에 깨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이때 새소리에 일어난다는 것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예, 잠을.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들게 되면 이제 깊게 잠을 못 들 뿐만 아니라 또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는 거죠. 예. 그래서 새벽에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음악 이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와 관계 있을까요? 이건 귀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통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청력이 감퇴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간혹 이 음악하는 딸을 목청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목청. 예, 목청도 이렇게 이제 안 좋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귀로 본다면, 청력으로 본다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의 말소리나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 시력도 마찬가지고 청력도 마찬가지인데요. 몸은 그렇게 날로 쇠하지만 그렇죠? 개혁성경에 그걸 후폐하나 그렇게 표현했던가? 몸은 날로 이렇게 약해지지만 어떻죠? 영적으로는 사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들을 듣는 그 영적 귀가 더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기관들의 쇠퇴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한다. 고소공포증 젊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노년이 되면 이 균형 감각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도 자주 떨어지시고 그러잖아요. 낙상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방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금이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 거죠. 높이 뭔가 이렇게 균형 잡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심지어 이제 걸어가다가도 자꾸 넘어지시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것을 또 이제 육체적인 일단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조금 또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사회적 위치가 변하고 책임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 두려움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들이 길에 있다 그랬습니다. 길에. 길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낯선 장소, 군중 속 이런 데에 이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또 일반적인 이동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는 뭐 어디든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그 이동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들이 길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어떤 의미를 좀 더 부여하자면 단순히 신체적인 위험이 길에 있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인생도 하나의 길이니까 그래서 그 이 질병에 대한 것, 고립에 대한 것. 소외되는 것, 외로움,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한 것,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묘사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풍성하다. 저는 이 아몬드라는 영어 단어를 볼 때마다 좀, 이게 좀, 불만이 많은데, ALMOND, L자가 들어와 있는데 왜 L 발음을 안 하고 알몬드라고 안 하고 아몬드라고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지 좀 늘 이제 불만인데 자 어쨌든 이 아몬드 나무가 풍성하다는 건 뭐냐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1, 2월경에 피는 꽃이 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 2월경이면 이스라엘에서도 그러니까 늦은 겨울 또는 이른 봄 겨울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뭐 말하기에 따라서 겨울에 핀다 이렇게도 이제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필 때 흰색이나 아주 연한 분홍색의 꽃을 이렇게 이제 피우는데 나뭇가지를 뒤덮고 있는 꽃이 이제 이렇게 아주 하얗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인들의 그 백발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염색 안 하면 백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백발 흰머리를 좋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이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노인들의 어떤 지혜, 연륜 이런 것들을 이제 귀하게 여기는 의미에서 흰머리를 좋게 보는데 이 전도서에서는 지금 흰머리, 아몬드 나무가 무성한 이 흰 꽃이 무성하게 핀 이 흰머리를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노년에 이렇게 이제 늙어서 이제 기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제 그런 때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꽃이 피고 나면 이제 금방 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생의 덧없음을 이제 의미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번역에서 이제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영어가 이제 the almond tree shall flouris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flourish라는 이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이것이 이제 무성하다는 의미이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1300년대 이런 때부터 쓰인 이 의미에서는 꽃을 피운다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몬드 나무의 꽃이 무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다 그러면은 나무가 무성한데 뭐가 백발과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몬드 나무의 꽃이 만발하게 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꽃이 이제 하얀색 꽃이니까 아 이게 백발이구나를 읽는 사람이 금방 더 이제 알아볼 수 있겠지요. 자, 메뚜기들이 짐이 된다 그랬습니다. 메뚜기들이 짐이 된다. 메뚜기. 우리는 이제 가볍고 작은 것에 대명사로 우린 빈대를 얘기하나요? 빈대. 빈대 아주 작으면서도 또 톡톡 튀잖아요. 메뚜기도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작으면서 이게 메뚜기 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것조차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깃털 하나가 올라와도 무겁게 느껴진다. 수푼이나 젓가락도 이게 무거운 건 안 되고 그릇들도 무거운 거는 사용을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거죠. 참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너무 힘든 것이 됩니다. 자, 욕구가 그친다. 욕구가 사라진다는 건데 사람의 욕구, 뭐 식욕 또는 뭐 성욕 또는 뭐 출세욕 또 뭐 삶의 의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욕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열정과 욕망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 멀리 있는 집은 사람이 육체적 생명이 끝났을 때에 가게 되는 어떤 처소입니다. 두 군데가 있을 수 있겠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낙원 또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에 대한 표현이고요.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닌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가끔 했었죠. 그래서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울어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허례허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걸 대신 울어준다. 어쨌든 이제 죽음이 이제 임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은줄이 풀리고 그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태어날 때의 신선함과 또 청장년 때의 활발함,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지났을 때의 어떤 시들시들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제안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 시간이 금방 가고 젊을 때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꿈들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그것들이 정말 별게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